맞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분별될 때 저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용기와 진실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검증된 것이 아니라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 후손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18세기에 두 사람을 선정했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18세기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조나선 에드워즈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마커스 슐츠보다는 맥스 주크라고 하는 18세기의 무신론자의 가문과 조나선 에드워즈의 가문을 비교한 글들이 더 많기는 해요. 아무튼 그 글에 의하면 조나선 에드워즈는 늘 독서에 힘쓰고 부부간의 사이가 아주 좋았고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긴 반면에 마커스 슐츠는 독서도 하지 않았고 집은 그냥 자고 쉬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부부 사이도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5대에 걸친 조나선 에드워즈의 후손들이 896명이었는데 그 896명 중에는 부통령이 1명, 상하원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 변호사가 130명, 그리고 공무원이 80명이었답니다. 반면에 슐츠의 그 자손 5대에 걸친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혹은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적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사람들은 그 집안이 얼마나 성공적인 집안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전문인이 몇 명이고 정치인이 몇 명이고 성공한 사업가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예화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문제만 좀 일단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조나선 에드워드의 가족과 그리고 마커스 슐츠의 가족의 차이가 사실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두 가정의 비교일 뿐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의 공식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불행해진 경우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할 수도 있어서 그런 두 사람을 샘플링을 했다면 아마도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형통이 오대손 할아버지의 경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는 성공이고 블루 칼라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일을 하던 그 의사 한 분이 그리고 교수였던 분이 미국에 돌아와서 저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에서 의사들은 부럽기는 하지만 존경스러운 직업은 아니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다고 개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 드라마의 주제는 보통 법조인들 아니면 정치인들 혹은 의사들, 의료계의 부패와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한 횡포입니다.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존경을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생활이 안정되고 수입이 많으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발상은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패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도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수입과 부유한 삶이 성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또한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을 힘들게 만드신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인생에 굴곡이 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평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안정된 그 이 삶을 살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뭐 결혼도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크게 일조한 그 이것이 있다면 요셉의 이야기일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요셉을 읽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말일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 이전에 아주 흥미로운 그 기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그 비교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정말로 힘들고 그리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반면에 에서는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가 가장 사랑하던 여인이었던 라헬,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이 야곱의 이야기, 족보가 나오는데 네 명의 아내에게서 나온 12명의 아들이 전부입니다. 아무런 묘사도 없었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나오는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에 비교해 보면 야곱의 족보는 쓸쓸하기 이를 데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살인을 한 아들도 있었고 성폭행을 당한 딸도 있었고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서로 공모해서 자기의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에서에게는 세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 명의 아내를 통해서 다섯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 세일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해서 그 산악지방을 점령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족장이 되고 그 지역의 왕이 되고 그래서 에서의 가족은 세일 그 지방에서 엄청난 세력가의 가문을 형성하게 됩니다. 저는 에서의 족보를 왜 이렇게 거창하게 적어 놓았을까가 궁금했습니다. 야곱보다는 에서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근이 났을 때 양식을 구하게 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보내야 했었고 양들을 키우는 일에도 자기의 아들들이 직접 그 일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에서는 큰 부자였고 최고의 세력가였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을 보아서는 에서의 부인들은 서로 다툰 적도 없었어요. 그 자식들도 다투거나 살인을 한 적이 없어서 남에게 사기를 당한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에서는 정말로 호탕한 성격에 가족들을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생 야곱에게 몇 번씩 속았어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비열하게도 자기의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그렇게 다른 나라에 도망을 갔다가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 야곱은 에서를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에서에게 한 일이 얼마나 못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야곱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를 껴안고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던 것을 알고는 아버지에게 가자고 그 아들을 동생을 권면하죠. 하지만 야곱은 그때도 에서를 속였습니다. 곧 따라가겠다고 말하고는 그곳에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살인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을 죽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서 결국 아버지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왔을 때 에서는 그 동생을 못됐다 말하지 않고 아주 열렬히 환영해 주었어요.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야곱의 소유들이 늘어나고 에서의 소유들이 늘어나서 한 곳에서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에서는 기꺼이 그 기름진 땅을 동생에게 주고 자기는 세일 산악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야곱보다는 훨씬 더 인품으로 보나 또한 그 이 성격으로 보나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수염도 아마 근사하게 길었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야성이 있는 그러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고 난 후에 성공적인 사람으로 에서를 소개하고 난 후에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소개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잃은 아들이기 때문에 불쌍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라헬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그 베냐민이 더 어린 아들이었다면 베냐민을 더 특별히 사랑했음이 마땅했을 것 같은데 야곱은 베냐민보다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이것은 그에게 칼라 나이 된 옷을 입혔다는 건 단순히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혔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로하여금 형제들을 감독하도록 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그를 상속자로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을 상속할 아들들에게 일반적으로 채색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 당하기 딱 좋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이 꿈은 요셉이 그냥 마음에 품기만 하고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꿈, 애매한 꿈입니다. 한 번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는데 형제들이 묶었던 단들이 자기가 묶은 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이었고 또 다른 한 번은 그 형들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 요셉은 아마도 이 꿈이 별로 의미가 없는 개꿈이라고 생각을 해서 형제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만일 이 꿈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열망과 혹은 형들이 왕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들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 꿈 이야기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7살쯤 되었다면 설령 그게 개꿈이었다 할지라도 형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꿈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에는 너무 기분이 좋은 꿈이에요. 왜 우리 꿈들 중에도 남들에게 뭐 말하지 않아도 개꿈이라고 생각을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는 토요일 밤에 항상 꿈을 꾸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섰는데 사람들이 자꾸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웃는가 하고 돌아보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다가 저를 보니까 제가 잠옷만 입고 서 있는 그러한 꿈을 꿨다든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이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어서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교회에 왔는가라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물었더니 교인들이 오늘이 주일인데 목사님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날 설교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놀래서 당황해서 설교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버벅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헤매다가 꿈을 깼던 적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악몽 덕분에 저는 설교 준비를 항상 미리미리 해놔야 합니다. 이런 꿈은 누가 들어도 제가 설교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라고 쉽게 해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꿈을 꾼 적도 있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주 유창하게 영어로 설교를 해서 스탠드 오베이션을 받는 그러한 꿈이라든지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그 이 주일 예배에 들어오려는 교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문을 닫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아쉬워하면서 다음 주에는 2시간 전에 와야 되겠다고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너무 속보이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이런 꿈들은 무의식 중에라도 제 안에 야망이 있다는 꿈으로 해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해몽을 억울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만합니다. 요셉도 그런 꿈을 꾸고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그냥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꿈으로 나타났다고 이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꿈은 사실은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 중인 것이든 내면에 있던 요셉의 생각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참 애매합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계시하셨고 야곱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신 바 있어서 언약을 확인하시고 이삭에게도 꿈으로 언약을 확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꿈이 요셉에게는 위로도 아니었고 약속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서 본인도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그동안 형들에게 하도 왕따를 당해서 꾼 심리적인 현상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꿈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꿈을 꾸면서 형제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뜻으로 이해를 하고 해몽을 했다면 그건 그저 그의 야심을 보여주는 말일 뿐입니다. 이건 엄청난 비약이죠. 이것이 요셉의 무의식적인 그 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의 표출이었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요셉의 뜻이 아니라 요셉도 몰랐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요셉과 형제들을 대조해서 왕따 당하던 요셉이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비교하고 있는 꿈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에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야곱과 에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라해 보이는 야곱의 족보와 화려해 보이는 에서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에서가 오히려 더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의 자손이었던 야곱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은 단순히 그냥 왕따 당하던 요셉이 어떻게 출세하는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야곱의 한을 요셉이 어떻게 풀어주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역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가장 강한 나라의 총리로 만드심으로 그렇게 함으로 이 야곱이 마침내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세상 주변을 다스리는 이 권세는 야곱의 총리가 된 권세에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한을 풀어주시고 에서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시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을 탁월하게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아니 너무 아쉽고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말씀을 하고 싶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 출세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다면 조금 더 화끈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다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면 저는 요셉의 꿈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을 느낄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힘들기만 하고 버겁기만 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흙수저들은 다 금수저가 된다면 그리고 그 금수저들도 더 번창하게 된다면 그러면 예수 확실하게 믿겠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버겁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너무 막연한 아이디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안정되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처럼 사자의 굴 속에서도 살아난 사람도 있었지만 존 브래드포드처럼 그냥 화형을 당하고 재가 되어서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었고 톱에 켜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놀라운 성공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백성에게는 길고 그리고 참 지루한 고난이 시작되는데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어질 고난이 시작되는 그때인데 자기 혼자 총리가 되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면 이거는 불의해 보이기조차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표적이 무엇인가라고 그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좀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미있는 건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수염소와 3년 된 수소와 3년 된 암양과 그리고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각을 뜨도록 했습니다. 쪼개어 놓았습니다. 이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아니라 언약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임하지를 않으셨어요. 각을 떠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오지 않으시니까 솔개를 쫓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깨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셨던 말씀은 충격이었습니다.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되리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난의 원인은 우리의 죄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retribution, 이 theology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를 생각해요. 그 땅을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400년 동안 내 자손이 종살이를 하다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사건이 뭘까? 그 본문을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장을 보면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reasoning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따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지 증거 보여주세요. 이러면 400년 종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궁금한 거 많죠. 뭐 삼위일체의 예정론 이런 거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고 믿어야지 그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물으면 400년 종살이 해요.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는 거지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악인이 왜 형통하는지 의인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why? If you begin to ask this question and try to reason with him, 그러면 this might happen. 400년 종살이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이게 정말로 그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리즈닝을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망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 땅에는 이런 재앙과 이러한 부조리와 전쟁이 있는 겁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 청년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절대로 그냥 무조건 믿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리즈닝 하세요. 그리고 계속 이 프로빙을 하시고 계속 익스플로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길일 겁니다. 절대로 무조건 믿는 거 좋은 믿음 아닙니다. 물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예배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좋은 거예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한 두어 사람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지도 모르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깜빡해서 졸면 400년 종살이 해요.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자꾸 졸거나 아니면은 그 꾸벅거리면 그러면 큰일 나요. 그냥 예배 중에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지 이 졸면 종살이 한단 말입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그게 아브라함이 범했던 잘못일까요? 저는 사실은 제가 예배하거나 제가 설교할 때 제가 함께 예배하거나 설교할 때 조는 청년들을 보면 고마워요. 제가 진심으로 고마워요. 집에 가서 잘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저렇게 눈을 치뜨고 잘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열정 때문인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도 예배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육체로는 너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거니까 그건 굉장히 귀한 거죠.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 유두고라는 청년은 너무 유명하죠.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가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창세기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 유두고에 대한 책망은 하나도 없어요. 유두고라는 이름을 보아서 아마도 그 청년은 10대의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자체가 노예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노예였던 유두고가 10대 혹은 뭐 20대 초반의 유두고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주인의 일을 하고, 그 당시 노예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던 그가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특별히 그날은 마지막 밤이라고 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찾아왔겠죠. 그런데 그 찾아왔는데 그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는 그곳에 불이 많았더라는 이야기를 해요. 불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는 이런 전기불이 아니겠죠. 호롱불일 겁니다. 그렇게 기름을 태우는 불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공기가 안 좋았다는 말입니다. 너무 탁하고 초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야말로 가만히 두어도 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리워서 그가 그 잠을 좀 깨워보기 위해서 창가에 앉았어요. 조금 서늘한 바람을 쐬면 괜찮아질까 하고 그렇게 창가에 앉았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저는 그 사건이 유두고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던 중에 졸아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청년과 그리고 그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매번 와서 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싶은데 졸음이 와서 조는 걸 보면, 그래서 그냥 무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걸 볼 때도 저는 사랑스럽다는 말입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염소는 다 각을 떴는데, 그 쪼개놓았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큰 죄는 회개하면서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00년 종살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 강간 이런 것들은 회개하면서 야동봉건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틀렸습니다. 원래 제사 때에도 새는 각을 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를 각을 뜨지 않았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고난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을 반드시 이 가나안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기 전까지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에 반드시 들어오게 되리라. 이 약속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언약식을 준비하신 겁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렇게 짐승을 쪼개어놓고 언약식을 할 때는 약소국의 임금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내 몸이 쪼개지리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짐승들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그 퍼니스가 내려와서 그 퍼니스가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루리라.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진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완성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 안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의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백성에게는 그 고난의 시간일 텐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로 기뻐하고 내가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그것 가지고 떵떵거리고 자랑한다면 그거는 불의하단 말입니다.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말할 때마다 따라오는 말 중에 하나가 형통함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요셉의 꿈만큼이나 이 형통이 오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특별히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재미있게도 마치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으로 보일 정도로 요셉의 생애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릴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드디어 형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성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지지부진하던 인생이 하나님 믿고 나서 아주 형통하고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다는 간증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간증이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동행하지 않거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공의 열쇠는 인간의 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에 있는 것도 아니죠. 여호와께서 함께하기만 하시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려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는 요셉의 인생이 힘들었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적은 하나도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는 언제나 의심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보통 가게에 가면 많이 붙어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큰 부자가 되게 하실까요?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부자로 만드시는 것 하나님 가능하실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그 학점이 C에서 D로 주로 머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최고의 대학원에 입학시켜 주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열린문교회 더 넥스트 청년회가 1년 안에 1,000명 될 수 있을까요? 1,000명은 너무 약한가요? 2,000명? 2,000명 될 수 있을까요? 아멘? 될 수 있죠.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까 해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지만 안 하세요, 보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건 다 될 수 있다는 말로 본다면 그 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의 고백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가 맞추어서 어떤 경우에서도 가난하든지 풍부하든지 부족하든지 빈곤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살 수 있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이 해주실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것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이 본인도 알 수 없는 꿈을 꾸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렇게 이 착하지도 않았던 르우벤이 그를 살려서 노예로 팔리게 한 것도, 그리고 마침 그 구덩이 앞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을 당하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은 그전까지는 함께 하지 않으셔서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이나 버겁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솔직히 저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좀 답답했습니다. 3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그 애굽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뭡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혹시 이런 형통을 궁극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형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억울하게 외국에 팔려서 지금 힘들고 고난 중에 그런 노예로 살고 있을 뿐인데 뭐가 형통이에요? 그게 어떻게 형통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가 형통해서 자유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이 올라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가 어떤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억울하게 풀려온, 억울하게 잡혀온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른 노예들보다 조금 노동을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노예들보다는 조금 더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조금 더 배불리 먹고 조금 더 따뜻하게 잘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이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불러도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 차이를 아주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도 이민 목회를 하면서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목사들은 다 불쌍한 목사들이라고 부르고, 대접받고 좀 나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는 목사들은 성공한 목사들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해서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인색해지고 그 논리가 너무 궁색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공했다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무신론자인 필 주커맨이라고 하는 교수가 최근에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현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아 잘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음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좋은 대학 갑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있어요. 저는 그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더라. 그런데 아닙니다. 요셉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높여서 권세를, 모든 권력을 그의 손에 쥐어주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복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형통케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요셉이 그 주인의 부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나옵니다.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경험한 형통이 뭡니까?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옥살이를 조금 편하게 하는 거요? 인맥을 쌓아서 후위를 도모하는 거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교회가 이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넉넉하고 쉽게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동행을 이 형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고난 가운데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지 요셉이 편안하고 쉬운 삶을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형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성공이고 형통이라고 읽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요셉처럼 생각하기 때문, 요셉의 형제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로 보았기 때문에 질투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도록 한 우선적인 원인은 야곱의 편애가 제공한 셈이지만 저는 이런 실수가 지금도 우리가 범하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출세와 성공으로 보아서 비교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위축되게 만들기가 쉽상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빛나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초라하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랑하고 비교하고 반대로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나마 꿈꾸고 있는 것은 내가 비록 초라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크게 되게 할 것이라는 그 막연한 허상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출세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비록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의 자손이 애굽의 자손들보다 부족하고 못해 보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또한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가에 성공의 잣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재물은 이제 더 이상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한 은사라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평생을 산 셈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목사가 되기를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다리 고쳐달라고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미국 볼티모어에서 한 번은 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느 미국 교회 그 사인이 붙어 있는데 Healing Service Tonight 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신유 집회가 있다는 걸 보고 내가 그날 밤 나도 저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조금 실망했어요. 한국 교회 신유 집회는 굉장히 시끄럽고 막 굉장히 뜨거운데 한 30명 할머니들만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5명의 목사님들이 앞에 앉으셔서 한 명씩 한 명씩 나오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그 기도를 받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는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5분, 3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안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내가 4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뭐지? 이런 것들이 대학교 2학년 했던 저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설교를 마치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인지 다 낫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인지 다 낫는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래요. 저는 다윈 이야기 하려고, 바울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으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위장병이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무엇이든 간에 그를 굉장히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세 번 기도했잖아요.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먼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렇습니다. 그가 그 가시를 거둬달라고 세 번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그 병이 나았을까? 낫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병이 나았지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 병 낫지 않았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은 너무 그곳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두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았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또 기도했을까요? 안 했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러면 그 병 나았지.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수단일 뿐이겠지.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4년 동안 했던 기도를 멈춘 날입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바울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봐 육체의 가시를 두셨는데 나는 받은 계시도 없는데 왜 육체의 가시를 두셨을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결국 제 외모더라고요. 이 외모로는 자꾸 연예인 한다 그럴까봐 나 그냥 목사하라고 육체의 가시를 두었구나 생각하니까 뭐 그것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뭐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 하는 수 없는 거겠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되면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은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난한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모든 형편이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묵묵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믿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가 하는 거에 잣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꿈꾸는 자라는 말은 요셉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비웃으면서 했던 말일 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면서 꿈꾸는 자라고 놀린 셈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다는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인생이 곤고하다고 놀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가끔 청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내가 무슨 점쟁이냐? 저는 이건 바른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의 질문,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라는 이 질문은 운명론적으로 저의 어떤 예지적인 능력을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청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뭐가 될까요? 라고 물으면 이 다음에 뭐가 될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 아들이 요즘 대학에서 뭘 전공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제 사위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될지 고민이 너무 많아요. 뭐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가끔 물어요. 내가 뭘 하면 좋겠냐고. 제가 금년에 60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 아들들과 사위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여전히 저의 고민입니다. 저는 제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계획과는 반대로 된 것이 많아요. 저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고 불가항력적인 환경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감히 주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리든 애굽의 총리가 되든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꿈꾸는 자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거창한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어도 안 되고 계획을 세워도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있음,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짚어서 말씀하고 싶다면 꿈꾸는 자라고 그렇게 비웃었던 형제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모독한 셈이 되었어요. 그것은 그들은 요셉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비록 낮고 약하고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지체 안에, 아니 이 공동체 안에 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어쩌면 참으로 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미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을 못났다, 형편없다,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은 그 형제들이 했던 일인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중에 모든 부분에서 탁월하고 뛰어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수단일 뿐이지 여러분의 탁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청년들을 볼 때마다 가장 요즘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미래의 불확실함입니다. 내가 앞에 뭐가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항상 자신이 없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굉장히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로 버겁게 지나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결과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낙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그리고 그 계획을 내가 어떤 것이든 과연 그 계획에 순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만 가난 중에도 부함에도 약함에도 강함에도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최고가 되고 그리고 또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꿈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